같이 은혜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전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방송국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3대째 주조업을 해온 권모 씨라는 양조장 대표가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의 3분의 1을 수입쌀을 쓰고도 100% 국산쌀을 썼다고 광고하며 제품을 팔다가 검찰에 적발돼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막걸리를 만들 때 누룩의 일종인 입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때 수입쌀을 썼는데 그것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상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3분의 1 이상 되는 상당한 양의 수입쌀을 썼어도 그것은 식품 첨가물에 해당되는 입국을 만들 때 쓴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식품 첨가물은 제품을 제조할 때 기호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영양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하는 조미료, 착색료, 방부제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 첨가제들의 공통점은 그것들이 아주 소량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걸리를 제조할 때 사용된 수입쌀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식품 첨가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의 수입쌀을 쓰고도 제품 용기에 100% 국산쌀을 사용했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분명히 허위고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식품 첨가물은 시행법상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수입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100% 국산이라고 말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대째 양조장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법에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죄형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쉽게 말해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의 여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 대한 법률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형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비난받아 마땅하고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어긋난 행위라고 할지라도 법률이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그 행위는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뉴스를 통해 한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못되어서도 자신은 현행법상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친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현행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법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겠습니까? 인간의 법은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법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불완전한 존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 제정된 법도 인간에 의해 집행되는 법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인 공익을 해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불완전한 인간의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법이기에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가 무죄로 선고받을 확률은 0%,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의인행세를 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소멸되거나 그 사람을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법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긴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에 따라 내리실 선고는 오직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규정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친히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는의 이전인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때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만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때와 이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율법에 대해 언급함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교회 내에 흔히 퍼져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주셨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율법을 인간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아주 부모 말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망나니 같은 행동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호숫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말을 전혀 듣지 않던 아이가 물에 빠지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아버지가 지금이야말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열 가지 계명을 제시했습니다. 이 열 가지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물에서 건져주고 그렇지 않으면 건져주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아이가 다급한 김에 아버지에게 무조건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온 아이는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 가지 계명 엄수를 조건으로 자신을 물에서 건져주신 아버지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가라는 회의가 된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핵심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아이가 평소의 말을 듣지 않고 골치 아프게 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건져내지 않고 아이의 살려달라는 다급한 음성을 듣고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은 구원 그 후의 문제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그 음성을 듣고 구원하셨지 애굽 땅에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후에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후에 건져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줬으니 이제부터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 아래 진정으로 서본 사람들은 그들의 입이 다 닫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 있는 경험을 해봤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의 율법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입을 닫고 말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은 마치 의사가 병에 대해 진단하듯이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엑스레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환자인 줄 깨달아야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만나듯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구원 얻기에 예수님을 만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율법을 통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구원 얻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인정해 줄 부분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살아남을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구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에 그 노예의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셨습니까? 우리겐이라는 교부는 사탄에게 지불했다라고 가르쳤는데 틀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저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인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속량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를 거두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던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가족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보시고 노를 푸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화목 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제물도 하나님의 노를 일시적으로 풀어드릴 정도라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대속의 죽음은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막아주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뜨거운 풀물불같이 타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그 노를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물이라는 단어는 제사의 혜택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상한 단어지만 제물로 바쳐지는 입장에서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제물이 동물일 경우 목을 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는데 그 살을 찢을 수 있을 만큼 다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제물을 곡물로 드릴 때는 곡물을 절구해 놓고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시고 몸을 찢겨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목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위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다시 본문 25절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음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고통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보며 인내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내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 그야 성격이 급하기 때문 아닙니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한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다시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어떤 부부는 다 잊어버렸다고 평소에 말을 하지만 옛날에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시 또 레파토리를 다 반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간과라는 말은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덮여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는 다 의인이다, 모든 인류는 다 의인이다 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렇게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수 있을 텐데 왜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26절에 나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가 진정한 의, 참된 의로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의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집안의 전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힘껏 살아가야 됩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로 크리켓 챔피언도 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교내 수양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갑자기 선교사가 된다고 하자 학교에서도 만류하고 가족들도 만류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만류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전혀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을 위해서 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